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9월 15일 일요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 15장 1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어떤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다. 그는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니었고 그의 여러 행동은 그 땅의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예수에 대한 유대인의 판결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죄인을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처결을 얻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를 고발한 죄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짧은 질문을 통해 혐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가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왕권, 그리고 그에 따른 경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산헤드린에 제기된 혐의는 신성 모독이었지만 총독에게 제기된 혐의는 소유죄였는데 그 역시 사형에 해당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는 참으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셨다. 그러므로 신성 모독과 선동이라는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도리어 그분은 경의와 경배를 받으셔야 했다. 그렇게 예수는 왕의 위엄으로 답하신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도다. 그의 답은 양면적이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으신다. 이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다른 종류의 왕이신 것을 암시한 것 같다. 마가복음 15장 6절은 유월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관습을 이야기에 도입한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데 빌라도는 역설적 의미에서 질문하였지만 역설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그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은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것과 실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겼다는 것을 알지만 군중에게 물어봄으로써 실제로는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의 십자가형을 요구한다. 빌라도는 반발한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고 특히 무죄로 여겨지는 사람이 당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교도 총독은 메시아를 풀어주길 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하는 장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설인가. 교훈입니다. 그분은 왕이지만 다른 종류의 왕이심을 암시하였다. 질문 앞에 그분은 왕의 위엄으로 행하셨고 빌라도는 그를 구하기 위해 힘썼으나 유대인은 죽이려 했다. 묵상. 유대인 그리고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주었던 압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곤 합니까? 적용. 압박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군중을 따르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동.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열 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만 갔다. 시대의 소망 733. 잘못된 결정으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경과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가는 길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도 저희 마음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나그네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나그네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이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속에게 속한 라빠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면 힘이 되는 사실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는 위험 요소가 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최고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용기를 갖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담대히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나그네 길은 생명의 은인들도 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은 생명의 은인들도 늘 있는 곳입니다. 본문은 14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로 22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베푼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좋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을 감정을 배제한 채 생각해 보면 아이도벨의 모략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모략이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하여 14절에 있는 표현처럼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쫓기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백전노장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므로 추격하다가 압살롬의 군사 중 한두 명만 죽어도 사기가 꺾여서 공포에 휩싸여 패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숨어 있다가 다윗 일행을 만날 때 엄습하면 쉽게 이길 것이고 혹시 성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군사들이 많으므로 성을 통째로 묶어 강에 던져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제시하여 성을 통째로 강에 넣어버리자는 있을 수 없는 제안조차도 백성들이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후세의 제안은 다윗을 살리는 결정적인 모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 그날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가라는 기별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을 주었습니다. 두 제사장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종에게 부탁하여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받은 기별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어느 소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여 두 사람을 잡고자 했지만 그 두 사람은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 여주인이 우물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 두어서 그들이 우물에 숨어 있다는 흔적을 없애버렸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이미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거짓 증언함으로 다윗에게 기별을 전달하여 다윗도 살게 되었고 두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일곱 명이 협력하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과감하게 행했습니다. 일곱 명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면 다윗은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일곱 명이 행한 일은 자칫하면 그들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협력했던 일곱 명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기 속에 놓여진 다윗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의 은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길에는 위험 요소가 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은인들도 곳곳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전사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 요소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사람은 아담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의 제안에 받아들여 사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아담과 여자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할 수 있는지를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그네 길에 들어선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만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하나님의 모습인 양을 잡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줄 것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동생의 이러한 모습에 당황한 가인은 그의 생각을 동생에게 계속하여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아벨은 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대화는 점점 심각해졌고 마침내 가인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였을 때 형인 가인은 굉장한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큰 벌을 주실 거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책감 속에 스스로를 정지하고 있던 가인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나타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이 가진 죄책감과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을 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시면서 그를 위해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표는 다른 말로 인임으로 그것은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담보로 표를 줘서 여전히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보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담보로 그를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가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거친 길을 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은인들을 통해 그들을 위험 속에서 구출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라합은 정탐하러 여리고에 온 두 사람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었고 이 일을 통해 두 정탐꾼도 라합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유대민족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박사와 술객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 바울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생명의 은인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은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의 은인들이 있지만 최고로 가치 있는 생명의 은인은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요즘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생명의 은인들의 수구로 인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시킴으로 생명의 은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알게 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 우리들이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 자리에 서게 될 때 인생의 거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처럼 위험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생명의 은인들이 있으므로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하셔서 여러분이 진리를 깊이 그리고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던 엘렌 화이트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880년도에 E.J. 웨그너와 A.T. 존스가 갈라디아서 율법이 도덕법을 가리킨다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논쟁이 불거지게 된 역사적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1880년대에 E.J. 웨그너가 자신의 아버지인 조셉 웨그너가 앞서 30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과 유사한 견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총회장 버틀러, G.I. 버틀러와 리벤 헤랄드 편집자인 유라이어 스미스는 엘렌 화이트이 1854년에 이미 그 주제에 관한 계시를 받고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이라고 조셉 웨건에게 편지를 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E.J. 웨건어가 엘렌 화이트에게 그 문제를 다룬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1887년 2월에 A.T. 존스와 E.J. 웨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조셉 웨건에게 율법에 관한 그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나에게 보여줬다라고 썼음을 기억했지만 그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들을 논쟁적인 이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달 후에 버틀러와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조셉 웨건에게 보낸 잃어버린 편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 권면이 교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것은 그의 생각들을 돌출시키지 말라는 어떤 권고적 주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분열을 초래할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화이트 부인이 조셉 웨건에게 한 권면은 그것이 교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교회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버틀러와 스미스는 그 회상을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 회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엘렌 화이트 이상 가운데서 조셉 웨그너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았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이 이슈가 십계명의 영속성과 불변성에 관한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종교학에 수호해온 안식일 교리의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만일 엘렌 화이트 이런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녀의 마음을 바꾼다면 그녀 자신의 예언적인 봉사와 신뢰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율법이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열띤 논쟁이 진행되면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그 논란의 이슈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거기서 엘렌 화이트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한 적이 없었고 그 이슈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진리는 연구로 인해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웨건의 의사가 내린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시인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나와는 다른 견해지만 그가 성경의 어떤 견해를 진지하게 주장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웨건을 범법자나 위험한 인물로 취급하여 그를 부당한 비판의 표적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논의에서 웨거너가 기한 중요한 부분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에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의사 웨거너가 우리 앞에서 보여준 대로 나는 율법과 관련시켜 그리스도의 의의를 제시하는 데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미네폴리스에 모인 청중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네폴리스 대총회 회기가 끝난 후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엘렌 화이트는 웨거너 및 존스와 연합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들의 새로운 관점을 재림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침내 엘렌 화이트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의식법과 도덕법을 모두 가리킨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식법은 죄인을 유대인의 종교제도 전체의 토대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성으로 이해하고 도덕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주어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고 용서와 화평을 위해서 그분께 피하도록 해주는 율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논쟁이 금방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웨거너의 그런 관점이 결국 재림교회 신앙에서 우세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더 발전된 이해를 촉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우리 유라이 스미스와 조지 버틀러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이 의식법만을 가리킨다고 말했고 또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하여 이제 웨거너와 에이티 존스는 도덕법을 가리킨다고 말했지만 엘렌 화이트는 통합적으로 그것은 모두 다 의식법과 도덕법을 모두 가리킨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엘렌 화이트의 다음의 진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체적인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율법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가? 나는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이 모두 다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가르법은 기별 1권 233쪽입니다. 결국 화이트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엘렌 화이트는 성경의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시와 영감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간단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선택받은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고 영감, 영어로 inspiration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전달받은 기별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계시와 영감의 과정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라는 개념은 엘렌 화이트의 글과 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고 계속하여 그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런 과정은 대단히 광범위한 계시 경험, 곧 이상과 꿈, 그리고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묵시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계시의 국면들에 덧붙여 또한 그녀는 하나님이 천연계에 나타내신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있어서 일반 계시는 성경에 주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분명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지성과 또 능력, 그리고 사랑과 또 그분의 존재 등에 관하여 증거하지만 성경이 지닌 것과 같은 영감의 질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천연계라는 책과 영감의 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그러나 천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24쪽에 천연계라는 책은 위대한 교훈의 책이지만 성경이 다른 책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책이므로 천연계는 성경과 연관지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을 대단히 우위에 두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아무런 도움 없이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천연계의 가르침은 모순과 실망을 줄 뿐이다. 오직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볼 때야 비로소 천연계의 가르침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교육 134쪽에서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일반 계신 천연계에 우선하는 이유는 오늘날 보는 대로 천연계가 죄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자선지자 112쪽에서 114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천연계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또 치료봉사 461쪽에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천연계라는 책을 신뢰할 만하고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광경들을 제공한다. 성경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들의 닻을 놓고 불신의 암초에 부딪히도록 내버려져 있다고 교회증언 제8권 258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천연계를 모두 올바로 이해하면 이 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계에 나타난 것이든 계시에 나타난 것이든 모든 진리는 그것의 표현에 있어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부조화 선지자 114쪽에서 말했습니다. 천연계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대조적으로 특별 계시는 그런 특별 계시가 없었더라면 타락한 인간들이 알 수 없었을 지식의 전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고대에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께 감동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복원하고 그것이 구두 전달과 전승으로서만 대대로 전달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이 첨가되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영감받지 않은 말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글을 전달하고 또 기록하고 또 다시 그 말씀들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인간의 말들이 첨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글로 기록되는 과정과 그것들이 전달되는 전체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시와 영감에 관한 질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Let's go!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